저는 웬만하면 전도를 매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몇 주 전에 일이었습니다. 사실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전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날에도 여전히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무슬림 청년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벗어나기 직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잖아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왜 죄인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잘못됐나요? 내가 선하게 살면 되죠 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선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되게 멀끔하고 되게 뭔가 깔끔한 청년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열심히 답변했습니다. 아론이 그의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죄인임을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도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한 50분 정도 대화했나요?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나갈 때 12시 20분이었으니까 그 정도 대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시작한 종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저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따랐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항상 앞장섰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마태복음 26장 32절 이후에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은 그의 각오를 볼 수 있어요. 26장 35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의 각오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만큼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당신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베드로는 쫓아가다 부인하죠. 부인하는 그 순간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릴 정도란 얘기겠죠. 근데 이제 성경은 뭔가 표현이 점점 거세집니다. 72절인데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고 부인하죠. 74절에 이르니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부인했나요? 저주했고요 맹세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따라갈게요 라고 했던 베드로는요 세 번 부인하게 되죠. 72절에 사용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예전에 맹세하지 말라, 곧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맹세라는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74절에 나타난 저주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이 말이 틀리다면 하나님과 연을 끊겠어라는 뜻입니다. 내가 파멸될 거야 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사실이라면, 아니라면 나는 파멸될 거야.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로서 잘했던 일이 혹시 하나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는 너희가 내가 누구라 하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사람들이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내가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은 저는 기이한 대답을 하시죠.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 번 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를 알게 한 게 피로 이어진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근데 바로 직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읽었을 때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바로 사탄이 들렸네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그에 반하는 인간의 죄성 이것에 대한 이해를 베드로는 좀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무엇인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직후잖아요.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간하는 것 이건 베드로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의 결핍이었어요. 본문의 베드로는 모른다고 고백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모른다고 말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베드로는 정말 몰랐다. 그리고 정말로 아는가? 제가 말씀을 볼 때 던지는 질문인데요. 이걸 정말로 아는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법을 몰랐죠. 십자가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난받는 게 승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사실 부활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일이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하는 그 길인데요. 아마 사대복음을 썼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26장 처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26장 마지막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끝나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마치 바닥에 떨어진 고무공이 튀어오르는 것이 튀어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 납작하게 엎드려진다라는 것이 이런 실수들이 저희들이 갖는 하나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심리학에 이 넘어져도 바로 튀어오르는 그 고무공 같은 것 그런 힘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탄력성, resilience인데요. 물체가 충격을 받거나 구부러졌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힘. 심리학에서는 이게 물리학 용어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경이나 시련이 있을 때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회복하는 것. 이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해요. 많은 연구들이 이것이 성공이야 행복과 직관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40년에 걸친 연구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 중에 이 회복 탄력성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연구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 같냐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라고. 다시 하면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때문에 그걸 계속 향상시키기에 노력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의 근육이 있는데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죠. 근데 왜 실패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의지로 나 내 마음의 뭐 마음 근육을 이렇게 자라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돼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나요? 뭘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십자가를 이후로 어떻게 회복이 되나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분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분이 있죠. 성령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그분은 나의 힘으로 이제 할 수 없는 이 길을 걷게 하신다고. 힘 주시는 이가 없다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성경에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충격을 뭐 흡수하는 것에 있어서 내부적인 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튀어오르지 못해요. 베드로의 통곡이 저는 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 청년을 아마 베드로가 봤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좀 상상해요. 나는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눈앞에서 주님의 기적을 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했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에 맹세했고요. 그게 맞다면 나는 끊어지겠다라고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그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었고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마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들었던 마음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교회를 떠났었는데요. 20살 되자마자 세상이 좋기도 했고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죠. 27살 때쯤이었나요? 한 벌써 십몇 년이 지났네요. 근데 그때 역사책을 보는데 이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전 완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알파 코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에게 하나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중독 치유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많은 중독에 있었고요.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책, 소설, 뭐 판타지 소설, 뭐 게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중독은 아마 저는 다 해봤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뭐 물론 마약은 아니지만요. 그 모든 것을 좀 끊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헌신해야겠다,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부터 시작됐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지금도 많은 말하기 좀 거슬리는 포르노그래피를 끊으면서부터였어요. 지금도 뭐 완전히 끊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심리학을 빠져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이제부터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을 선택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요. 뭐 유학기를 알아봤더니 영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노팅엄으로 왔는데요. 노팅엄 한인교회 목사님은 감사하게 새벽 기도를 차로 새벽 4시 반에 데리러 오십니다. 안 나갈 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집 앞에 있다는데, 아 정확히는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4시 반은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부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답이 복음이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심리학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면 안 될까요?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가장 싫었던 답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제 시작한 선택이었잖아요. 심리학이라는 선택이. 그리고 중독 치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원하시는 목표, 골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내가 선택했던 심리학이 답이 아니라니.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사실에 저는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저는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걸 생각하면 공황이 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저의 모든 뭐 물질, 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요. 뭐 부족, 뭐 수많은 것들이 다 심리학을 위해서 투자가 됐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요. 나중에는 되게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결국 저는 듣기 싫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됨을 알려주셨지만 베드로는 듣지 않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 하기 싫어했던 대학원 공부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건데요. 여담이지만 제가 절대라고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 기이한데요. 영어하고 이 앞에 서는 것, 그 다음에 대학원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학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저의 기도 끝까지 버틴겼고 끝까지 했어요. 근데 2020년 코로나 시기가 되죠. 모두가 집에 있는 그 시기. 런던은 영국은 특히 완전히 락다운을 했죠. 근데 혹시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문 앞에 그 장롱에 수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붙여넣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공부라는 우상이 저한테 있었고요. 심리학이라는 우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으니 이제 여가 시간에 저는 뭐 하겠어요? 게임했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멀리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 갈급함이 너무나도 컸는데요. 그때 금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듯이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고백 중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갈급함에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외식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으면 나는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한 사람이라도 붙여주세요 했더니 역시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날에 기도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바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환상 가운데 분향단을 봤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재생 목록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재생 목록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왜냐하면 찬양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 이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들었던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찬양인데 근데 그 재생 목록을 스크롤 내리는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1도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고요. 다 나로 채워진 재생 목록을 보게 됐어요. 시청 목록이죠. 근데 그때 저도 이 고백은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작됐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태까지 너의 방법대로 해보니 어땠니라는 그 따뜻한 언어를 초월한 음성에 그의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해보자라는 그 말에 저는 예, Let me have your way 당신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저의 우상이 부서지는 순간이었고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학으로 선택했죠. 알게 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가 되는 것이 왜 싫었는가라는 토론을 저는 하고 있었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저는 그리고 제가 눈에 보였을 때 좋아 보였던 것들. 심리학 박사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라는 저의 고백에 하나님의 복음은 저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부터겠죠.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는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저도 그랬고요. 우리의 방법이 계속 옳다고 여길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생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치? 저는 여전히 그 우상을 버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상이라는 그 워딩을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신학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게 은혜가 진짜 넘쳤는데 결국에 내가 그것보다 신학보다 하나님보다 신학이 앞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였던 과거의 어떤 사건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점점 깨닫습니다. 저의 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27살부터 아마 2020년 아마 34살 한 7년간의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버렸던 그 순간은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이정표가 된 거죠. 전 매일 아침에 외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그 실수조차 사용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내 실수, 내가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끝까지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마무리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끝까지 베드로가 낙심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서 격려하시고요.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말씀하셨죠. 교역자를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를 가장 하기 싫어했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좀 도망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갑자기 트시면 어떡하죠? 이 앞에 있는 저처럼 심리학에서 갑자기 신학으로 아니 사람들을 품어내는 목회자로 트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하시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분은 선하시죠. 그분이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것에 감동했고 그것에 감복했고 복종했기에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크리스천은 가장 완벽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시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팩트, 진리죠.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진리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성령이죠. 그것은 우리를 확정케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죽으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거는 끊을 수도 없어요. 오늘 혹시 찬양하셨죠? 로마서 8장 38, 39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아침에 매일 고백하는 그 말, Let me have your way. 여러분도 어떻게 고백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겼지만 전 이 트라우마조차도 거룩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고백했던, 저주했고 맹세했던 그 가운데 그분께 복종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하시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한 번만 읽을게요. 우리가 욕심으로 행하나 욕심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게 한대요. 나의 잘못된 생각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를 절제하고요,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삶. 저도 끊임없이 구해야 하고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셨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다시 일어서서 바라보는 그분의 계획, 그분이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7년간의 그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구했어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엔 우리 지식이, 우리 경험이 부족하죠. 저는 그것을 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